제3장 사도들의 출발과 그들의 발자취.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아버지는 첫 번째 사도인 주 예수님을 친히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열두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첫 사도의 육신 안에서의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 땅에서의 일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신 사도들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선택한 사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보내시고 아들께서 어떻게 열두 사도를 보내셨는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비로소 사람을 정식으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13장 전에는 성령께서 정식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정식으로 보내신 것은 13장에서 시작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성경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다 세워진 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교회가 생겼고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생긴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정규적인 교회입니다. 과도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철저히 교회의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유대인의 색깔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은 안디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질과 기독교의 특징은 특별히 안디옥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도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서 그곳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모범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안디옥에서 택한 사도도 모범적으로 선택된 모범 사도입니다. 안디옥은 교회의 위치에 서서 사도를 보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정식으로 사도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를 보낸 것은 매우 중요한 모범적인 보내심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로 성령은 역대로 온 천하에 많은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처음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초에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보내시고 부르셨는가를 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초에 성령께서 사람을 부르신 성경 단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보내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읽기로 합니다. 부르심과 인정함.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안디옥 교회 곧 지방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이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두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성령은 은사 없는 사람 혹은 그분의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은사가 있고 그분의 일을 해본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은사가 있었고 이미 선지자와 교사로서 그 사역 안에 있었던 두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되기 전에 벌써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스펄전이 어느 학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신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로 부르셨다면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사 없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영적 은사와 부담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지방에서 이미 그 사역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책임지며 이미 주님의 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안주하였다가 성령께서 그들을 각처로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 비로소 크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 손에 자기 지방의 일이 가득 찰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그들더러 각지의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은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선지자였는지 교사였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들이 은사 있는 사람이고 자기 지방에서 이미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몇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선한 사람입니다. 니게르는 검다는 뜻이므로 아마 시므온은 과거에 아주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므로 귀족입니다. 사울은 사상에 빈틈이 없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 다섯 사람은 사상과 학문과 사회적인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어 합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배경과 역사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고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도록 늘 주님을 친근하게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가장 합법적인 음식, 곧 사람의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사람을 불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꾼을 보내는 시점이 다 영적인 것을 기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필요가 있거나 개인의 애호나 환경의 안배로 인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섯 사람의 목적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모든 정식 일의 시작에는 다 이런 한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빈틈없이 계획하고 이유가 아주 충분하고 인재도 매우 좋고 필요가 임박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런 한마디, 곧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나 교사가 될 수 있겠지만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는 성령께서 보내신 자여야 합니다. 그날에 사도를 성령께서 보내셨듯이 오늘날의 사도도 성령께서 보내셔야 합니다. 아직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서 사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섬기기 원하시지만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를 돕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죄인을 구원하려는 목표가 있더라도 그것은 나와서 일할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사람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군사로 모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진하여 입대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모집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고 그런 다음 제자들 중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또한 사도도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도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가짐이 되고 금식은 그들의 표현이 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의 자격을 얻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정부의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분명 사도의 직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사람이 자칭 사도라 하지만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함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람이 나가서 사도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권면이나 환경의 안배나 필요의 재촉이나 선배들의 권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사도가 되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령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 하고 환경도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 하며 우리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 자신에게 부르심이 없다면 때로는 형제들의 의견도 귀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계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체적인 보내심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오는 빛비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의 의견과 단체적인 보내심도 다 귀하지만 그것은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를 얻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을 불러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모사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혈기로 말미암아낸 모든 열심은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을 때는 일꾼도 일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이것을 기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사람이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일에 첫째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이 가라사대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되거나 성경이나 환경에서 비롯되거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언제나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 사물 뒤에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람과 사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이상과 꿈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환경의 말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께서 언제 말씀하셨는가를 압니다.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초청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필요가 임박한 재촉으로 인해 가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단체적인 보내심 때문에 가거나 어떤 사람이 보내서 가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보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장래에 당신을 보낼 수 있지만 오직 성령께서 이미 보내신 이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몸의 생활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성령의 명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순종해야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독립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핑계 삼아 동역자의 인도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틀린 것이지만 동역자의 말만 돌아보고 성령의 명령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또 한 방면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독립되어 우리 자신을 사도라고 하거나 사도가 아니라고 마구 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멋대로 말하는 사람을 저지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은 또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게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몇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장성한 자도 많고 어린 자들도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기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추구나 영적 흥미도 없는 사람이 많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보내시는 것을 지방교회가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기 지방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영적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멋대로 나날을 보내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몇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스스로 성령의 계시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사도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흥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동역자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귀한 사실을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만을 청종할 수 없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말만을 듣고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증명과 인정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의 계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사실이 있은 후에 결국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부르심이 있은 후 또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보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보내심이 있을 때 단독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보내는 것은 단체적인 것이지만 이 단체는 지방교회 전체가 아니라 지방교회 안에 몇몇 은사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영적인 일에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형제들이 은사는 있으나 영적인 태도가 없고 그들 자신의 어려움도 해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르심 받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는 일에 대해 물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것을 알려줄지라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들에게 은사가 있겠지만 영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 앞에 놓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성령께 너희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본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를 보내는 시점이 금식이고 종점도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보내는 시점은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것이고 사도를 보내는 종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증거도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보내는 자는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르심은 직접적인 것이고 보내시는 것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가 부르신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내심은 성령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는 형제가 다른 형제를 사도로 보낼 때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대표하여 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일 확신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조금도 가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을 사도로 보낸다면 성령께서 이미 그를 보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라면 누구의 사도입니까? 만일 사람의 사도라면 사람이 그를 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부르신 후에 비로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그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야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앞날의 어려움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앞날의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의 안수는 구약의 안수와 같이 동일시와 연합을 표명하고 앞날의 형통을 바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안수했습니다. 여기의 안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세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들을 세우신 것을 그들이 다만 인정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서 당신이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내가 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안수하는 것은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며 마음을 같이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며 배후에 소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그들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된 모든 사람은 두 방면을 다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동역자들의 증명, 곧 함께 선지자들과 교사된 자들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의 계시를 얻으며 동역자들과 동일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성령께서 사도를 이렇게 보내셨듯이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도 똑같은 원칙인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지방교회의 일만을 돌아보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지방교회의 일을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의 노정. 사도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동역자들의 인정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보낸 사람들은 다만 안수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사도의 능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만 안수로 인정하는 것일 뿐 사도의 행적이 어떠하고 공급이 어떠하며 필요한 것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보내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가 사람의 지배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부르신 것이고 동역자는 인정하는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규례가 없고 상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지휘자이시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을 향하여 걷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처음 보낸 사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장을 읽은 후 우리는 반드시 사도의 발자취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두 장은 사도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고 전도의 체험으로서 오늘날 사도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루기아에 내려가 구브로로 가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우리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할 가능성이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들의 행적이 우리의 본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몇 구절을 읽어볼 때 사도의 발자취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떤 지방에 오랫동안 머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도는 어디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사도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이미 지나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후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치니 이것이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 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사도들이 또 그들에게 전도하니 온 성의 사람이 거의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질투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반발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가운데로 돌아가 전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생 얻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번 안식일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일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지방은 나의 일로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여기 거하면서 그들을 키우고 목양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지방교회를 세운 후에 그곳에 계속 거하면서 온전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했습니다. 사도가 주의한 것은 한 지방이 아니라 그 온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한 지방에 계속 거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는 다 그 온 지역을 주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얻었을 때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존귀한 여자들과 성 안에 유명한 역임을 받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핍박하게 하여 성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핍박을 받은 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들은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집에 앉아있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유일한 특징은 그의 발에 티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티끌이 없을 때 전도인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사도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별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다 나가야 하며 발에 티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임의로 한 지방에 거하여 그곳을 굳게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티끌이 있어야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특징은 한 지방에 계속 머무르며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떠난 후에 지방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갓 구원받은 이 무리가 사도들이 떠난 후에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핍박을 받자마자 곧 떠나십니까?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당신들은 며칠만 더 머물면서 우리를 더 키워주고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당신들이 떠나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과 같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우리는 갓 태어나서 젖을 먹는 갓난 아기와 같고 사방에 핍박도 심한데 당신들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는 사도가 한 지방에 계속 거하면서 견고케 하는 일을 하지 않은 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떠난 후에 제자들은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었습니다. 나는 초대교회에 오늘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보았고 교회의 일을 자신의 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일요일에 말씀을 들으러 가고 다만 예배를 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님께 속할 때 그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도들이 떠난 후에 제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사도들이 떠났고 이고니온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믿는 이들과 같이 목자가 그들을 계속 목양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사와 배경과 습관은 예배당에 정착하는 목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이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떠났지만 성령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떠났지만 성령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떠났으므로 그들은 더욱 성령을 얻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곳에 목사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목사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아도 손실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문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해주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지방에 늘 거하면서 목사가 되는 생각을 가진 사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가 어떤 교회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방 교회, 곧 그 지방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은사 있는 목자들을 일으켜 다른 형제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떠난 후에 결코 성령의 충만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은 원인은 아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안디옥에 핍박이 있었기에 다행이고 이고니온으로 달려갔기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의 일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을 계속 구원하고 교회를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동안을 지내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것은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번에는 핍박이 더 심해져 주먹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또 떠났습니다. 사도들은 이고니온에 믿는 이들이 받은 환난이 크므로 그들과 함께 환난을 당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할 때에도 떠났고 사람들에게 능욕당하고 핍박당할 때에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튼 사도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곳과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번의 핍박은 지난 두 번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정도라면 아마 8-9명 혹은 20-30명 1-200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에도 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더베에서 또 한 무리를 얻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노정은 더베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장을 읽은 후 사도들의 발자취에서 그들이 한 지방 한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큰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지방에 계속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고 나서 집에 앉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대문을 나서지 않은 사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본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어떤 지방에 정착하여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며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한 지방 한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가서 한 일.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누가 목양하고 관리하며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일 사도가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도의 일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봅니다. 그들은 떠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 이런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방에 안주하지 않지만 돌아올 때 이런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와서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건축의 일을 하였지만 그들은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건축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한 지방 한 지방 다니면서 전하였듯이 건축의 일도 한 지방 한 지방 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는 한 지방에 계속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또한 한 지방에 계속 거하면서 건축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처음 나갈 때에는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돌아올 때에는 교회를 견고케 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때 나가고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은 약 1년이 넘었습니다. 이 1년 넘은 기간 동안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건축했습니다. 맨 처음에 사도는 세우는 일을 했고 두 번째에는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가 나가서 어떤 지방에 이를 때 그 지방 교회를 세웠고 돌아갈 때에도 어떤 지방에 갈 때마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성경에는 한 지방에 계속 거하면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목양하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처음에 나갈 때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돌아와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장로를 세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까? 그들은 누가 그곳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를 상의하지 않았고 또한 안디옥에 편지를 써서 누구를 그 지방으로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일한 결과로서 각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운 후에 한 지방에 계속 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시대 때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고 돌아와서는 성도들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하는데 몇 날이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건축되게 한 후 그들은 떠나기 전에 각 교회에 있는 그 지방 성도 중에서 비교적 잘한 몇몇 사람을 택하여 성경이 말한 감독인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에는 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회가 어느 수준에 이른 후에야 장로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각은 원문에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든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도가 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가 그곳을 떠난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자연히 세 가지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한 무리는 뒤로 후퇴했습니다. 사도들이 떠날 때 그들도 떠났습니다. 둘째는 일반적인 한 무리로서 그들은 집회에 빠지지 않으므로 후퇴하지도 않고 빨리 전진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적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추구합니다. 사도들은 비교적 잘한 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하여 장로로 삼습니다. 이 장로들이 그 지방 교회의 목양과 건축과 가르치는 책임을 많이 짊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교회 행정을 다스리는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 장로들은 지방에 있는 형제들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장로, 곧 감독의 뜻입니다. 성경 안에는 한 지방에 거하여 그 지방 교회 일을 다스리는 사도장이 없습니다. 지방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장로들입니다. 사도들 자신은 떠났지만 그들은 지방의 일을 다스리도록 그 지방에서 장로들을 택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장로들을 택한 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갈 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믿은 주께 부탁했기 때문에 그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택한 장로들을 그들이 믿은 주께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일하는 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도들이 행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들을 본으로 삼는다면 응당 우리에게 사도들의 발자취와 행적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도의 능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우리가 사도의 방법대로 일한다면 반드시 사도의 열매가 있게 되며 사도의 당한 핍박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의 열매가 없는 많은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사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 밖에서 행한 모든 일을 안디옥 교회에 다 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두 형제이고 안디옥에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고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일에 관한 보고는 인정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할 수 있고 또한 필수적인 것이지만 보고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하는 성격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의 보고와 소식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성질이 변하여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한면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물러서는 것이나 혼에 속하여 감추는 것을 남보다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들 중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발자취요. 우리 가운데 사도들이 남긴 본이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 행해야 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